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에 있는 캘린더 앱 한번 떠올려 보시죠.
생각만 해도 뭔가 빽빽하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막 출근길에서 5분을 아끼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또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서 회의를 잡으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절약하려고 엄청 집착하잖아요.
네, 현대인들의 필수 덕목처럼 되어버렸죠.
맞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절약하고 있다고 믿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소멸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맹렬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거든요.
정말 역설적이고 또 기묘한 모순이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모순에 관한 겁니다. 오늘 함께 깊이 묵상해볼 설교 말씀은 시편 90편, 소위 모세의 기도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무슨 자기계발서나 시간관리 특강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약간 인생은 짧으니까 1분 1초를 효율적으로 쪼개 써라,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시간관리 비법으로 참 자주 인용되고 거든요.
근데 오늘 주신 설교 말씀을 제가 쭉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건 그런 뻔한 생산성 향상 팁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이 설교 말씀을 그런 얄팍한 시간 관리 비법으로 소비하는 것만큼 참 안타까운 오독도 없거든요.
오독이라고까지 보시는군요.
그럼요. 현대 사회는 막 늘어나는 수명이나 촘촘한 캘린더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시간을 지배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맞아요. 하지만 모세가 이 기도문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의 진짜 미션은 효율성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론적 폭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존재론적 폭로요. 시작부터 단어가 좀 묵직하고 서늘한데요.
네. 인간이 자신의 완벽한 무능과 한계를 마주하면서 내뱉는 아주 짙은 탄식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시작해서 영원이라는 렌즈로 현재를 재해석하는 지혜를 거치고 마침내 절대자를 향한 아주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엄청난 영적 여정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시간 속에서 아주 빠르게 사라져가는 나라는 존재를 대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캘린더 관리가 아니라 존재론적 폭로라. 그렇다면 만약 이게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쓰라는 뜻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 설교 말씀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표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구절 말씀이시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구절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날아간다고 하면 왠지 그 제트기를 타고 하늘을 시원하게 비상하거나 막 족쇄를 끊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네, 그게 아니라면 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아침에 100%였다가 저녁이면 순식간에 1%로 달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린다는 그런 비유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스마트폰 배터리 비유가 꽤 직관적이긴 한데요. 사실 모세가 쓴 날아간다는 표현의 무거운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배터리가 하루 만에 다 닳는 것도 꽤 허무한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의미가 있나요? 바로 다시 켜지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이미지는 배터리가 닳는 정도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자체가 공기 중으로 싹 분해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와, 기기 자체가요?
네, 시간이 순살같이 지나간다는 속도에 대한 불평이 아니거든요. 본문을 잘 보시면 시간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아간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시간 말고 우리가 주어네요.
즉,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신속하게 소멸해가는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인간이 이 소멸의 현실을 대하는 아주 기만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기만적인 심리요? 우리가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매일 뉴스에서 사건 사고도 보고 장례식장도 자주 가는데 대체 뭘 기만한다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실전을 체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아는 게 아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명제를 인지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사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뇌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타인의 죽음을 볼 때 저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불행한 사건으로 딱 선을 긋고 대상화시키는 거죠. 남들은 다 떠나도 나는 왠지 꽤 오래 어쩌면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 같은 착각 속에 집을 짓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찔리네요.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네일로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세는 바로 이 심리적 방어 기제를 정면으로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소멸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 나 자신이 공기종으로 흩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직시하라는 거죠. 그 뼈아픈 소멸에 대한 인지가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아, 완전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약간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소멸해가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대체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 문제가 남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문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에서는 매일매일의 날수를 세라고 하는데 이게 현대사회에서 과연 통할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네, 다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죠.
맞아요. 막 10년 단위로 은퇴 계획 세우고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갚아야 하고요. 나이를 물을 때도 보통 우리 몇 년 살았냐 이렇게 연수로 묻잖아요.
그렇죠.
만약 제가 내일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 단위로만 막 세상을 산다면 당장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엄청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연 단위로 크게 크게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어른스럽고 지혜로운 것 아닌가요? 연수로 계산하면 왠지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30년짜리 대출을 갚기 위한 재정적 계획이나 노후 대비 자체가 악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군요.
네, 여기서 이 설교 말씀이 경계하는 것은 그 연수를 세는 행위 뒤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리의 오만함입니다. 그리고 통제에 대한 환상이죠.
통제에 대한 환상이요? 네, 우리가 인생을 10년, 20년 단위의 연수로 계산할 때 필연적으로 두 가지 함정에 빠지거든요. 첫째는 과거의 성취를 우상화하는 교만입니다.
아, 내가 지난 10년간 이 바닥에서 이만큼이나 커리어를 쌓았어. 약간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자신의 연수를 무슨 훈장처럼 여기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미래에 대한 통제감이에요. 내겐 아직 20년의 경제활동 기간이 남았으니까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완벽하게 굴려갈 수 있어 라는 착각입니다.
와, 완전 정곡을 찔렸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 내일이 과연 내게 주어질지 알 수도 없는 유한한 인간이 미래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안도감을 가장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연수가 아니라 날수, 즉 하루를 세라고 가르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여유가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재정적인 플랜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생명과 미래가 내 통제권 안에 있다는 그 건방진 착각을 버리라는 거네요. 그래도 궁금한 게 왜 하필 하루인가요? 일주일이나 뭐 한 달 단위도 있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하루, 즉 날이라는 단위는 물리적인 24시간을 넘어섭니다. 이건 창조주를 향한 의존과 순종의 절대적인 기본 단위거든요.
순종의 기본 단위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척박한 사막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라는 식량을 주셨습니다.
아, 저도 들어봤어요. 하늘에서 매일 식량이 내렸다는 그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당혹스러운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일주일치 한 달치 식량을 미리 창고에 쌓아두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불안해서 욕심을 부려 남겨두면 다음날 다 썩어서 벌레가 생겨버렸습니다.
와, 생각해보면 그거 진짜 피말리는 시스템 아닙니까? 냉장고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식량이 안 내리면 당장 우리 가족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 밤 엄청난 불안감을 견뎌야 했을 겁니다.
네, 진짜 멘탈이 나갈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극도의 불안감, 내일의 생존을 내 힘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그 벼란 끝의 감각이 핵심인 겁니다.
아, 그걸 의도하신 거군요.
네. 만약 한 달치의 양식을 창고에 쌓아둘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29일 동안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창고에 쌓인 자기 양식만 믿었겠죠.
맞네요. 배부르니까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었겠네요.
매일 하루치의 만나만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생존의 근거를 나의 창고, 즉 나의 통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두라는 아주 혹독하지만 은혜로운 훈련이었습니다.
와, 혹독하지만 은혜로운 훈련?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아, 거기서도 날마다라고 하셨군요.
네. 제자의 삶이라는 게 어쩌다 새해 첫날에 하는 거창한 결단이나 10년짜리 마스터 플랜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의 순종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날수를 세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아, 만나는 냉장고에 넣어둘 수 없었다. 내일의 생존을 미리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막혀 있었다는 게 확 와닿습니다. 저 멀리 있는 10년 후의 신기루를 쫓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오늘 하루의 순종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현실을 확 돌아보게 되네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요, 교수님, 여기서 또 다른 실존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매일매일, 즉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는 건 논리적으로 알겠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이 현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와인잔 부딪히면서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막 외치지만 솔직히 현재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흐르는 물 같잖아요.
아, 현재의 철벽성에 대한 고민이시군요.
네, 제가 지금 현재라고 이 단어를 내뱉는 그 1초의 순간조차 이미 과거로 밀려나 버리거든요. 아무리 꽉 쥐려고 해도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찰나처럼 지나가는 현재를 대체 우리는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불가능한 미션 아닌가요?
와, 방금 인간이 겪는 시간의 가장 기괴하고도 철학적인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아, 제가 제대로 짚었나요?
네, 우리는 영원한 현재에 살면서도 그 현재를 단 1초도 소유할 수 없죠. 이 엄청난 딜레마에 대해서 고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이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설교 말씀의 철학적 배경과도 깊이 맞닿아 있거든요.
오, 어거스틴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었나요?
어거스틴은 시간이란 시계태엽이나 물방울처럼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영혼의 확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영혼의 확장이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시적이고 멋진데요. 사실 직관적으로 확 다가오진 않습니다. 영혼이 무슨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고무줄 비유를 쓰면 이해가 훨씬 빠르겠네요. 어거스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실재하지 않죠?
그렇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물리적 시간은 오직 찰나의 현재뿐이에요.
네,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과거를 향해서는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늘어나고 미래를 향해서는 기대라는 방식으로 마치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늘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와, 기억의 현재, 기대의 현재라는 말이군요.
네, 즉 시간이 내 밖에서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억과 기대를 통해 얼마만큼 확장되어 있느냐 하는 내면의 작용이 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시간이란 내 바깥의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내 영혼의 의식 작용 안에서만 길이를 가진다는 거네요. 진짜 놀라운 통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좀 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영혼이 고무줄처럼 과거나 미래로 늘어나 있다는 게 이 허무하게 날아가는 인생의 찰나를 붙잡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 영혼의 고무줄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돈이나 명예 혹은 지나간 상처 같은 유한한 것들의 양끝이 걸려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이나 명예가 사라지면 고무줄도 툭 끊어지겠죠.
정확합니다. 그 지지대들이 무너지는 순간 팽팽했던 고무줄은 찰나의 현재 속에서 허무하게 끊어지거나 저 멀리 튕겨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찰나를 의미 있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 그 흘러가는 물을 억지로 손에 쥐려고 바등거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지로 시간을 붙잡는 대신에 우리의 영혼이 과거와 미래로 팽창할 때 그 초점이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살피는 것. 즉, 지금 나의 영혼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주의 어텐션이군요.
네. 영원하신 창조주께 내 영혼의 닻을 내릴 때만이 손찰같이 날아가는 이 유한한 현재가 허무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지 않고 영혼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방향성을 주의 깊게 살펴라. 와,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시간을 막 쪼개고 통제하려 들지 말고 내 영혼의 닻이 지금 영원한 곳에 걸려있는지 아니면 썩어질 곳에 걸려있는지 그 나침반을 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셨네요.
그런데요. 그렇게 영혼의 나침반을 데려다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놓고 보면요.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감정일까요?
영원 무궁한 창조주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그 적나라한 소멸의 현실이 너무나 폭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모세는 이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만 하진 않았을 텐데요.
당연하죠. 모세는 아직 서늘하고도 철저하게 영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네 가지 층위로 해체해서 묘사합니다.
네 가지나 되나요?
좇는 가치들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하나하나 폴로하는 과정이죠.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시간의 스케일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어떻게 뒤집었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인간이 꿈꾸는 최고의 장수인 천년이라는 시간조차도 그저 지나간 어제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인 경점, 그러니까 약 3, 4시간 정도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헐, 천년이 밤의 서너 시간에 불과하다고요? 아, 인류가 막 피 터지게 쌓아올린 그 거대한 역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주말 저녁 서너 시간이라는 거네요?
네, 스케일의 격차가 압도적이죠.
진짜 말문이 막힙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그 압도감이 바로 모세의 의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층위로 넘어가면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들이 이룩한 성취의 결말을 묘사하는데요. 모세는 그것들이 홍수 에 쓸려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홍수요?
네, 인간이 수십 년간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글로벌 기업을 일구고 자식들을 성공시켜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홍수가 덮치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쓸려간다는 겁니다. 결국 다 흙과 먼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티끌로 돌아갈 뿐이라는 거죠.
아, 밀물이 들어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래성 같네요. 우리가 영원할 거라 믿었던 그 레거시들이 다 모래성이라는 뜻이군요. 세 번째는 어떤가요?
세 번째는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환상을 깹니다. 인간의 삶은 아침에 활짝 피어나서 그 화려함을 막 자랑하지만 저녁이 되면 미련 없이 시들어 말라비틀어지는 들꽃과 같다고 합니다. 젊음이나 미모, 인기, 권력, 그 어떤 찬란한 것도 결국 해가 지면 시들어버리는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선언이죠.
와, 여기까지 들어도 충분히 뼈가 아픈데 마지막 네 번째가 아직 남아있네요.
네, 어쩌면 이 네 번째가 가장 두렵고 뼈 아픈 통찰입니다.
뭔지 너무 궁금하면서도 무섭네요.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일종의 은폐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은폐 공간이요? 숨는 곳이라는 뜻인가요?
네, 흔히 시간이 약이다, 뭐 세월이 지나면 다 잊힌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부끄러운 죄나 이기적인 행동들을 과거라는 시간 속에 묻어두려 하죠.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괜찮아 라며 스스로 면죄부를 줍니다.
아, 맞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믿죠.
하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시간을 은폐의 공간으로 써서 죄를 감추려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통촉하시는 하나님의 눈부신 얼굴빛 앞에서는 그 시간이라는 방패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와, 다 드러난다는 거군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10년 전의 은밀한 죄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분 눈앞에서 벌어지는 선명한 현재와 같습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위선도 숨길 수 없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들으면서 제 마음이 다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 대목에서 숨이 턱 막히실 것 같은데요.
많이 무겁게 느껴지시죠?
아니, 영혼의 방향성을 살피려더니 결국 우리는 티 끓이고 저녁이면 지는 꽃이네 필 뿐이라는 건가요? 심지어 시간을 방패 삼아서 묻어둔 내 추악한 죄악들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실시간으로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다뇨. 솔직히 너무 우울하고 무력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이 던지는 미션이 결국 너희는 구제불능의 쓰레기니까 그냥 체념하고 우울하게 살아라. 약간 이런 허무주의인가요? 대체 이 절망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철저한 절망감 그리고 약간 화가 나기도 하는 그 무력감이 바로 모세가 의도한 정확한 반응입니다.
아, 일부러 그렇게 느끼게 쓴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놀라운 기도로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그토록 과학적일 정도로 인간의 밑바닥과 소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이유는요. 결코 염세주의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완벽한 절망이야말로 진짜 기도가 탄생하는 유일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철저한 무력감과 한계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 완벽한 절망이 기도의 토양이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해야만 진짜 기도가 터져나온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고 또 아직 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한 결코 엎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캘린더를 쪼개고 내 처세술을 막 발휘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바둥거리죠.
맞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우주적 스케일 앞에서는 난리는 티끌이고 내 결심은 시든 꽃잎이며 내 죄는 하나님의 빛 앞에 낱낱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 폭로된 한계 한복판에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겠네요.
아,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단 1초도 바르게 살 수 없구나.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파산 상태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네, 완전 파산 선고네요.
정체입니다.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의 출발성이죠.
내가 쥐고 있던 그 통제권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그 절망의 밑바닥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는 너무나 찬란한 출발선이었군요.
네, 정말 아름다운 반전이죠.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정말 묘한 위로가 막 밀려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는 인생이 저녁이면 시드는 꽃이라는 그 차갑고 허무한 현실을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정신승리로 억지로 포장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죠.
그냥 그 소멸의 현실을 뼈아프게 직시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결국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이고 뜨거운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요.
네, 참으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먼지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허무한 소멸의 한가운데서 역설적으로 기쁨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가 어쩌면 이렇게 뭉클하고 힘이 있을까요?
그 부르짖음 안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티끌 같고 매일매일 소멸해 가는 우리가 유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또 절대적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짧고 유한한 날들, 그 부서지기 쉬운 하루하루 속으로 친히 개입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아, 영원히 찰나 속으로 들어오는군요.
네, 영원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가지신 분이 찰나를 사는 우리의 오늘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소멸의 허물을 뚫고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 막연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치 만나를 구하며 매일매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만이 이 찰나 속의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와, 시간을 절약해서 내가 왕이 되려던 어리석은 시간 관리가 결국 창조주 앞에서 내 한계를 고백하고 하루하루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거룩한 의존으로 바뀌는 엄청난 과정이네요.
네, 정말 영적인 해체와 재조립의 과정입니다.
뻔한 생산성 향상 팁인 줄 알았더니 영원 앞에서의 나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재조립하는 엄청난 철학적 또 영적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통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쥐고 흔드는 아주 깊고 묵직한 설교 말씀의 정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저 멀리 10년, 20년 뒤까지 빽빽하게 형광펜으로 칠해진 무거운 연간 캘린더로 바라보던 시선을 잠시 거두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달력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대신 우리의 인생을 오직 오늘 하루치의 모래만 떨어지도록 설계된 아주 앙증맞은 하루짜리 모래시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도 막을 수도 없이 날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다. 소멸해 가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1년짜리 캘린더가 아니라 하루짜리 모래시계로 바라본다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첫 문장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일의 통제권을 달라는 당당한 요구일까요? 아니면 오늘 하루 내 영혼의 닻을 붙잡아 달라는 겸손한 탄식일까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 고백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 묵직한 모래시계의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포시 내려놓으며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설교 말씀의 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소멸하는 하루 속에서 영혼을 맛보는 평안한 오늘 되십시오.